오늘은 하박국 강의를 잠시 멈추고 맥주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할 거예요.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는 교회 밖에서도 많이 들어본 건데 이 맥주절이 뭔가, 뭐 점 하나 빼면 맥주라는 표현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이 맥주절기는 오늘날 도심의 교회 속에 점점 잊어져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르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고 또 이 맥주절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러기도 할 겁니다. 뭐 요즘 다 농사 짓는 사람도 이제 없는데 도심에는 이건 추수 때 보리 농사를 마친 후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아니겠는가 단순한 생각에 이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맥주 절기의 의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걸 왜 지켜야 되고 우선 절기가 뭔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절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절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기, 반복시키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그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절기화해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다라는 합쳐진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다. 이게 절기가 갖는 중요한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인들은 수천 년 나라도 없이 유랑민족이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천지사방에 흩뿌려져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40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은 나라를 재건합니다. 국가를 재건해요. 이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도 하고 연구를 했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이 민족들이 얼마나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 절기를 전통화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는가. 이 절기 속에는 그들의 국가 철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절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이 이들의 내면의 정체성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지키게 합니다. 결국 이 절기가 이 민족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의 나라를 재건하게 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살필 필요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절기의 생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만 해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보통 한 7개로 나눕니다. 근데 그중에 또 축약해서 대표적인 절기를 꼽으라면 세 절기를 꼽을 수가 있어요. 3대 절기라 그러죠. 첫 번째 유명한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 끝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추수의 1년 농사가 다 끝난 이후에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절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일단 알아야 맥추절이 그 전체 속에 위치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오늘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몇월 달에 있느냐? 1월 달에 있어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면 그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절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무교절. 들어보셨죠? 이 일주일 동안은 이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 이때부터 일곱 주를 쉬어요. 그러면 7일을 일곱 번 세니까 며칠이 됩니까? 77이 며칠이 됩니까? 49. 77이 49. 구구단다 해보셨죠? 예. 이제 바보 산수는 77이 77.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77이 49일이 돼요. 초실절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일곱 번이 겹쳐지는 주간이 일곱 번째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커. 왜? 7일이 중요한데 이게 일곱 번째 겹쳐지는 날이니까 이날을 큰 안식일이라고도 해서 여느 안식일과는 다르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때 요즘 잘 아는 플러스 원. 그래서 하루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 속에 또 다른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순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절기인데 사도행전 2장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무슨 날이 이르렀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120명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집단으로도 임하지만은 공동체에도 임하지만은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활동을 안 하셨냐?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구약에서 성령님의 패턴은 오셨다가도 그 성령님이 거두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탁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활동하시는 패턴이 달라요. 한번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자, 그것이 뭐의 시초가 되었죠? 신약의 교회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놀랍게도 오순절은, 칠칠절은, 맥추절은 뭐의 생일날이 됩니까? 예, 교회의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히 무슨 농사 끝에 하나님 앞에 곡물 드린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뜻밖에도 신약의 교회가, 지상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생일날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누구만 창립할 수 있죠?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해서만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생겨지는 모든 교회는 창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설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립 예배 뭐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오로지 창립은 이때만 창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립 61주년 이게 맞습니다. 창립 61주년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 첫째는 맥추절기는 뜻밖에도 교회의 생일이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심도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 끝난 안식일 이후의 첫날,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그 첫날부터 몇 주를 세죠? 일곱 주를 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어떻게 헤아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헤아려 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이 부분이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어요. 3대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왜? 이 유월절 절기가 갖는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바로가 놓아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시고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전부 어린 양을 잡도록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잡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의 공로로 애굽 전역에 심판을 할 텐데 심판이 지나가요. 그것이 한자로 유월입니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고기를, 잡은 고기를 어떻게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네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네 번째는 급히 먹으라. 지팡이 잡고,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식사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식사 방식을 명령합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그림을 보시면 반쯤 이렇게 소처럼 누워가지고 원탁에 서클을 만들어 앉아서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식사가 진행이 돼요. 거의 그 사역을 합니다. 이 식사 시간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식사를 초대받거나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설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상은 식탁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 확인했지만 다윗이 죽은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므비보셋을 궁궐에 자기 식탁에 앉혀요. 그래서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더라. 왕좌 취급을 합니다. 그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히브리인들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쩐 일인지 이 유월절 식사만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도록 되어 있는 그림은 도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림처럼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막 출발하는 순례자의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이 정확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 잘못 가진 편견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의지하여 구원 받으면 그걸로 완성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 그림처럼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서 어딘가를 향해 가야 돼요. 어딘가를 향해 갈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쪽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장소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 그림이 달라져요. 출발하는 순례자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큰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레위기서, 신명기서, 출애굽기 통해서 율법을 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절기인가를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졸음도 깰 겸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1. 애굽 2. 광야 3. 가나안 4. 청파동 어딥니까? 네, 3번 차양대 3번. 이것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드리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가 담아져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낸 이상 그대로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게으름을 피우던 중간에 주저앉던 방황하던 불순종하던 상관없이 나는 끌고 갈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끌어드리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절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주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어떻게 헤아려 그랬어요. 네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네가 수고한 대로 그것이 네 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또 하나 장면을 좀 비교해 볼 테니까 저를 보세요. 뭐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언어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어느 쪽이 진짜 복인가를 한번 머릿속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무섭고 건조한 땅이라 그랬어요. 왜? 전갈이 나오고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면 50도가 넘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무섭고 건조한 땅인 광야를 그들이 몇 년을 돌아다닌다고요? 40년. 게다가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그들을 내리쬐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씨앗 좀 뿌리고 거둘 수가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버텨냈나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역사상 어느 민족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과 의지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이제 거기서는 무슨 농사를 해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씨를 심고 가꾸어서 수박을 맺고 열매를 맺고 보리 추수를 한 거예요. 자, 이 양자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진짜 복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열매를 맺고 땀 흘려 수고한 여기가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데가 복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복일 것 같습니까? 헷갈리죠?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수고하여 먹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드리기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식 한켠에는 늘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가 하면 계속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매일 만나가 내렸으면 좋겠죠. 매일 구름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앞서 인도했으면 참 좋겠죠. 이게 속는 겁니다. 그 작년에 그 히트를 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총알만 왔다 갔지 않았지 거의 전쟁이더라고요. 참 힘들게 직장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천연병들이 천연병 주제에 하루에도 가슴에 사표를 몇 번씩 쓰죠. 그만둬 말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지만 정규직이잖아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오질 못해서 자리를 구하고 그 중천에 뜬 태양을 느지막히 맞으면서 하루를 무시무시하게 시작하는 그 일터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겨우 구한들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상한 명찰을 붙여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냥 노는 게 행복하겠어요? 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된 땅에서 심고 거두고 열매 맺는 이 수고가, 땀 흘리는 수고가 얼마나 은혜요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힘만 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의식 한켠에는 아유, 광야 생활에 매일 만나가 내릴 때가 좋았지. 하나님, 만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바른 가나안 땅에 딛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인식이. 정말 광야가 그 기적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의 기적은 비상시에 준 겁니다. 비상시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11절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방법론이 소개되어 있죠. 11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빛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여러분 아주 익숙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사실상 맥주절의 명령은 매듭이 지어집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세 종류일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인생이 갖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땅에 근거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는 말을 써요.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딱해서 불쌍하니까 연민의 정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에 담겨진 그 공통점 두 가지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도움과 보호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뭘 뜻할까요? 자, 여러분, 이 맥자가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 맥자예요. 왜 하필 보리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자,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자막을 잠깐 그대로 두십시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앉아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양식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근데 그 도시락의 내용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서민의 상징적 음식입니다. 왜 하필 보리떡일까요? 가장 볼품 없는 모습이란 뜻입니다. 이 보리떡이 향후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35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놀랍게도 나는 무슨 떡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자, 51절 한 절을 더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어린 아이가 꺼내놓은 초라한 보리떡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늙어 보여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라는 말을 해요. 이제 서른 갓 넘은 청년한테. 그러니까 이 영화나 또는 성화 같은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흠모할 만한 모습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그럴 정도로 공감이 안 가는 인물이었어요. 보리떡처럼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이트라는 말과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여 읽으면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보리떡 같은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어떤 구원이 풍성히 나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맥주절이요, 이 땅의 교회 탄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기를 맞는 성도들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 속에 우리의 옛 구원의 그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막 하나를 볼까요? 레위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이 뭘 얘기할까요? 이 율법의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경험한 여자가 룻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기근을 피해 흘러갔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달랑 과부 여인 셋만 집안에 남아요. 오르바는 따라오다가 중간에 돌아갔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고백을 남기면서 쫓습니다. 이것은 효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인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마다 이거 꺼내가지고 자꾸 며느리들 봐라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데 그건 적용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룻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죽은 남편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혀요. 여인이 무슨 딱히 노동력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는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누구의 밭에 가냐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한날은 보아스가 낯선 아낙네를 보고 종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삭을 싹 죽지 마라. 싹 거두지 마라. 흘려라.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처럼 말하자면 밭 네 귀퉁이를 악착같이 다 추수하지 마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남겨두라. 룻이 거기서 생존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밭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가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이런 의미와 성경적 가치가 담긴 맥추절기에 드려지는 헌금만이라도 전액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2부 때는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아시는 대로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어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교회만 검색하면 온 추잡한 이야기 종합판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매우 자존심이 상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교회에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상징성인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눈물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가려하지 않는 땅, 소외된 땅, 병든 땅, 돌아보지 않는 땅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흩어주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는 우리 삼일교회가 눈이 열어지고 가슴이 열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 여름 선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생애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삼일교회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저지대를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주신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돕는다는 말을 안 써요. 여기도 함께하라 그랬지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가 되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 자리에 있었다.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였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같이 눈물 짓고 돌아봄으로써 이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순종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보리떡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같았던 인생에 찾아오신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이 귀한 사랑,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선교로 구제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두 끝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눈물이 있는 현장을 향해서 온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